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룻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하였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다녔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 독사의 무리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였으면 그것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우쭐거리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시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고 이미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조리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드셨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쩍이는 끄디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께 세례를 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나오셨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보셨다. 그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3장.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스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놓아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루시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루시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루시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여섯 번이나 대어준 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 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춰주셨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 천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두려움에 떨 때에 천사하는 말, 이 땅 위에 구세주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저 푸른 언덕 넘어,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년 기다려온 주님이
한밤중에,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춰주셨네.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두려움에 떨며,
두려움에 떨 때에 천사하는 말, 이 땅 위에 구세주가 탄생하시네.
저 푸른 언덕,
저 푸른 언덕 넘어 구원의 음성 들려온다. 수천년 기다려온 주님이 오시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옷을 입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다. 그리고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정말로 선생이고 주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주이고 선생인 내가 종처럼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해야 한다는 본을 보이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내가 뽑은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였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미리 말해둔다.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애썼지 섬기려는 생각은 조금도 못했던 제자들은 사실 입이 닫힌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으신 후에 하신 일의 의미를 아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으로 이 주님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예수도를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신앙의 행동을 너무나 맹목적으로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 행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치명적인 것이요 나중에 탄식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지도자나 어떤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이념을 따르는 것도 맹목적이기 쉽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도는 자신의 행한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하신 일들이나 말씀하신 비유들을 바른 의미를 모르면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가거나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물으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반드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신앙의 부분들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도께서는 한 번 실습을 보이신 후에 다시 스승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사실적으로 가르치신 교훈을 확인하십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잔뜩 놀라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조용히 다음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습의 교육 효과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문화를 막론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일반적인 이론을 깨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섬기는 일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금기시 되어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12절인데 모든 제자들의 발을 차별 없이 씻고 닦으신 후에 당시 제자들이 이해될 수 없는 자신이 행하신 가르침을 풀어 증거하시는 친절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2절 하반절인데 물으신 질문에 감히 답하지 못하고 묵묵히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연이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3절에 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다음의 가르침으로 나아가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14절 상반절인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속에서는 자신보다 우르르 봐야 하는 높은 대상이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대상을 역시 주,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4절 하반절인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면 제자들끼리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가 더 깊게 깔려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도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허물과 죄를 자신의 피로 씻으셔서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약함과 허물을 씻도록 도와주고 함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시는 당부는 세월이 지나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신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과 다른 주님의 섬김의 법칙을 알고 행한다면 더욱 복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5절에 가르침이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먼 교훈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러한 모범은 바뀌지 않았고 이 명령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한 것과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보이신 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6절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변명 없이 순종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에 오히려 섬기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속에 참된 복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는 말씀의 이해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모습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삶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결의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시몬이라는 선지자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가복음 2장 34절 하반절에 한 예언 그대로 패하고 흥하는 표적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의 삶이 오늘 나를 영원히 흥하게 할 수도 있고 패하게 할 수도 있는 바로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이유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예수도는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적어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신앙의 바른 이해는 오늘 나의 복과 저주의 간격이 된다는 데서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의 이유와 원인으로 알고 살아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믿음을 가져라 하는 당부입니다. 이제 앞에 2절에서 짧게 삽입되었던 가룟유다의 그 안타까운 역할로 인하여 또 한 번 제자들이 놀라는 일이 있겠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18절 상반절에 자신이 친히 택하신 사도들을 아신다는 말씀으로 6장 70절에서는 이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8절 하반절인데 이 말씀은 다윗의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으로 죄악된 세상은 다 그렇다 치지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가지신 예수도께서는 결국 그런 일까지 당하셔야 했음은 나의 죄 때문임을 더욱 황송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19절에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을 미리 단속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제자들은 적어도 메시아에게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나 이루신 죄인 구원의 역사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바뀔 수 없음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도전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0절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마음에 두고 하시는 말씀임이 1차적인 의미일 겁니다. 자신을 파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가복음 9장 37절이나 누가복음 9장 48절에 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그를 세우시는 예수도의 이름 때문에 인정하고 대우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네, 간음이라는 말 자체가 결혼한 사람과 맺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전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인지 32절에서 아버지는 별다른 수식어 없이 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잠언 6장 32절에 무지한 자는 지식만 없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없는 자입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어의 심장이 우리말의 심장보다 의미폭이 훨씬 더 넓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심장은 이성과 감성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뇌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잠언은 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딸들도 대등하게 빈번하게 사회생활을 하므로 딸들의 경우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결혼한 남자와 육체관계를 맺는 여성은 심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말씀하는 심장 없는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몇 군데 찾아보았더니 데니 페트릴로가 지난 2021년에 월간 트루스포 투데이에 기고한 글이 가장 눈길을 끕니다. 오늘은 페트릴로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음에 빠진 사람이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겪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부터 확인하기 위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사랑을 지닌 사람,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육체관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언 6장으로 돌아와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남의 아내나 남편과 간음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여기서 망한다 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샤하트인데 매우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어리석은 행동은 인생을 망칩니다. 잠언 6장에 담긴 내용을 통해 거듭 확인하는 사실은 간음이 젊은이의 삶을 망가뜨리는 파괴력이 무섭게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충격이 회복되기 매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처럼 간곡히, 어찌 보면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간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에서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든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도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음을 범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하게 상하게 됩니다. 이 상함은 물리적인 상함을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 34절과 35절에서 간음한 여인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간음을 저지른 젊은이는 상대편 남편이 쫓아와서 휘두르는 분노에 찬 폭력을 감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능욕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위치가 격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한 자는 수치와 불명예를 안게 되고 그 사람의 평판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명예가 실추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느 정도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서 겪은 일을 생각해 보아도 간음으로 인해 붙은 딱지는 평생을 갑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간음한 부인의 남편은 아내와의 소중하고 배타적인 관계를 빼앗긴 사람이고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를 압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네, 잠언 6장 34절과 35절에는 간음한 여인의 남편이 하지 않을 것 세 가지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첫째, 음녀의 남편이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없는 날은 분노한 남편이 청년을 찾아가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간음의 문제를 공동체 앞에 드러내고 지도자들에게 처분을 의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들은 간음이라는 악행이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도록 방관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타당한 벌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적인 면에서 상식으로 인정받던 가치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음행한 자가 공동체를 통해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성적인 면에서 얼마나 내리막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서 보듯 어떻게 옛날에는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좋았지? 하고 묻는 것은 지혜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과거의 것 가운데는 지금 유지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움을 잘 지키면서 현재의 역동성을 잘 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음녀의 남편이 청년에게 하지 않을 일, 둘째로는 음녀의 남편이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고, 셋째로는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잠언 6장 35절에서 보상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배상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지요. 보상은 원인이 된 행위가 정당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아들이 분명한 잘못을 범했으니까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잠언 6장 35절에서 굳이 보상이라는 말을 써서 번역한 이유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코페르가 몸값, 속전, 뇌물 등을 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돈을 써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돈을 너무 적게 쓴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타락한 세상에서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결혼한 사람과 간음을 저지르는 것도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한 것 같고 성적으로 대책 없이 타락한 것 같아도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이것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생활 환경이 안락해도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창조주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물질적이고 향락적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창조주께서 들려주시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계시가 멈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성경책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 내용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찬송을 함께 부르며 기도에 참여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신 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시기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인류 역사가 늘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갈등과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세상이 오실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정사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government, 곧 정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평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그 주님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상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도 그 주님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주님이 받으신 징계는 우리의 죄악을 위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평화를 공포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 발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구적인 평화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평강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평강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편 72편에서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행위가 다름 아닌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왕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께 절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친 행위 그 자체가 예언의 성취였음을 아마 모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이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배하리라는 오래된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바로 입은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온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소중히 여기셔서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지는 세상에 영적인 빈곤이 만연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계의 염려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시탐탐 저희를 노리는 사탄의 간계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 구원받고 평안을 얻는 백성이 나날이 더해지기를 소망하며 저희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